두 번째 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역사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동일하지 않고 다 똑같은 모양의 은혜가 아니지만 다양한 모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이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톱, 매우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아주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한 가지는 좀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땅을 뽑으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고 두 사람을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외친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있던 에덴 동산에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내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영역에 누가 침범에 들어왔다라고 경계심을 가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타났다, 나와 한 몸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고,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으로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현상이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이웃에게 가졌던 감정이었습니다.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그저 이 동산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내 이웃으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그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육의 미움의 폭발, 시기심의 폭발로 이어지게 되면서 세상이 사람이 살기 힘든 고통의 현장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인간 세계의 역사이죠. 끝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나누고 분열하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될수록 이 미움과 다툼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 모습을 주님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생기는 수 없는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전쟁들이 날마다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둘로 나누어지고 나면 많이 국가가 쇠약해집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기 나라를 두려워했는데 나누어지고 나니까 누구도 이 두 나라를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만만하게 보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때만 되면 침공에 들어오고 괴롭힙니다. 그런 분열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그 어떤 왕도, 양쪽의 어떤 왕도 두 나라를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쪽 왕은 어떻게 해서 북쪽을 잘 다스려서 제압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북쪽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세월을 200여 년 지내면서 통합을 위해 시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포로시대가 왔습니다. 포로시대가 되어서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됐습니다. 에스겔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예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소위 말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몇 번 눕고 왼쪽으로 몇 번 눕는 것을 통해서 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날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막대기 하나에 유다 왕국과 그게 속했던 지파들의 이름을 쓰고 또 하나에는 북쪽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속했던 지파들의 이름을 쓰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물었을 때 에스겔의 대답이 나누어진 두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남쪽과 북쪽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보입니다. 첫째 축복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이 포로된 땅에서라도 서로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라는 예언입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매일처럼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시했던 미래가 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나누지 않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 되기 시작하면 포로지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단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열의 상처 때문에 끝없이 고통을 당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몸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너무나 달콤하고도 환상적인 미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셋째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많은 더러운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이 포로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라도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이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국가적인 연합과 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이 연합과 일치의 문제는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큰 틀에서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개인적인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 안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분열을 당연시하고 다툼과 갈등이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다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 공동체 속에 상처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이 치유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그 한 가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실루엣처럼이라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흔적도 보이지 않고 실루엣도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제한 속에 있고 한계 속에 있고 여러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주고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 흔적들이 드러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럽니다. 우리 서울교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발자취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야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모습 봐야 그래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누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하니까 뭐 우리 교회 따로 있고 다른 뭐 교회 따로 있고 장로교 따로 있고 무슨 교파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몸이에요. 마치 거대한 나무에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에 우리 교회 있고 이웃 교회 있고 다 그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한몸 공동체이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치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이나 이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한 몸으로서의 조화와 일치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몸 만드신다. 사람이 만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 욕심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 경험이 또 각자의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 되면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 조합이 하나 된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7절에서도 19절 말씀에서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럽니다. 이 하나 되게 만드신 분 성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문명과 문명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몸이 깨어지시면서 이 모든 장벽들을 부수시고 온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만드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두 민족을 두 막대기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철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방향이 있어서 각자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만 이런 못난 인생들을 다 모아서 한 몸 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치와 연합과 이 조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분열과 다툼이 치유되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그의 손으로 하나로 붙이는 노력을 시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진 원칙 중에 49%의 원칙이라는 걸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현실에 대해서 100%의 책임이 있죠. 100%가 목사의 책임이죠. 모든 문제에서 목사의 책임이죠. 그렇다면 모든 분야에서 100%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교회가 평화롭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저는 49%를 지키려고 합니다. 49%만 주장하자. 부부 사이에 49%만 주장해 보십시오. 49%만 고집하는 것은 내가 결정권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관철시키고 나머지 내가 51%를 하겠다는 생각은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49%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훨씬 편해질 수 있고 양보도 받아낼 수 있고 그 여유 있는 공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의 신앙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예요. 저는 사람에게 두 가지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용기는 자기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예요. 아, 내 생각이 그때 틀렸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지 못했구나. 자기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예요. 둘째 용기는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셨습니다.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예요. 이런 용기, 나는 참 부족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용기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느 권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평생 눈물로 기도하시죠.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술도 약간 드셨고 얼굴에 멍도 들고 그래서 보니까 누구랑 싸운 것 같았대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이제 퍼부어댔습니다. 세상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술 먹고 남하고 싸워가지고 얼굴 보니 그게 뭐냐고 나가자면 교회는 안 나가고 잘한다 하고 막 폭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마시라 그러냐 싸우라고 그러냐 왜 나 때문에 그랬더니 회사에서 마치고 회식을 하는데 옆에 동료가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교회 욕을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이러니 장로가 이러니 이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권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해다. 그래도 이분은 더 술 한잔 마신다, 더 개강돼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바탕 붙어 치고받고 했대요.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에요. 근데 누가 교회 욕하니까 욱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그분은 천당에 한 70%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 속에도 교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듣고 교회 비방받을 가슴 아픈 마음이 그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비방하는 기사가 나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교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긍휼, 자비, 교제 등등. 그런데 2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아파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 마음부터 먼저 되라는 겁니다. 마음부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 전에 한마음부터 되고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곧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예수를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 한 가지라도 삼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든지 한마음으로 하십시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나아게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마음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십시다. 그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모든 관계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 한 뜻 되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이 분열과 갈등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어루만지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